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수십 년 혹은 십수년 동안 인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 물건을 꼽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뭘 떠올리시겠습니까? 일단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손전화기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2010년대를 마감하면서 한 시대를 이끌었다고 할 만한 기술을 선정했는데요.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10대 기술, 뭘까 궁금하시죠? 5위에서 10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페이스북, 뉴스피드 등 소셜미디어의 피드,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의 단점을 가리키는 필터 버블, 아마존의 스마트 홈 서비스 링, 그리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애플 워치, 아이패드 디지털 베이비시터, 지문과 안면 인식 기술 등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로만 달리는 전기자동차 테슬라, 대중의 영화 문화를 바꿔놓은 넷플릭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택시 기사가 되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등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2010년대 10대 기술 2위는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인데요. 알렉사, 지금 몇 시지? 알렉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스스로 대답하고 음악도 틀어주죠. 저도 매일 아침 이 제 주먹만한 크기의 스피커인 알렉사에게 날씨를 묻고 시간을 묻고, 밤에는 아침에 몇 시에 깨워달라, 뭐 방에 불을 꺼라, 뭐 이런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선정한 2010년대 최고의 기술은 뭘까요? 바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만을 게시하는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에게 일상을 공연처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소한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을 대중에게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자신을 상품화하는 게 유행이 됐고,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인스타그램이 2010년대를 주름잡은 기술로 선정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삶의 모양과 질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2020년대에는 또 어떤 개념과 기술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들어보시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re that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크리스티나 코크. 지난 12월 28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289일째 우주에 체류하면서 여성 우주인 가운데 가장 오래 우주에 머무는 기록을 크리스티나 코크가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 씨는 세계 최장기간 우주에 체류한 여성 우주비행사라는 건데요. 코크 씨는 올해 3월 14일 우주정거장에 도착을 했고 내년 2월까지 328일간 우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임무는 6개월 단위로 주어지지만 나사는 지난 4월 크리스티나 코크의 체류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나사는 코크가 달과 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에 더 오래 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전 기록은요, 288일 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우주인 패기 윌슨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최장 우주 체류 기록은 우주인 스콧 켈리가 2015년에서 16년에 세운 340일입니다. 자, 크리스티나 코크는 지난 10월에도 동료 우주인 제시카 메이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을 꾸려서 국제 우주정거장 외부에서 우주 유영을 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avorite movie. American Factory. Amazing Grace, Apollo 11, Ashy Atlantis, 기생충. 네, 바로 미국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9년 꼽은 좋아하는 영화 목록의 일부입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부터 그 해에 나온 영화와 책, 음악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발표해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이들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꼽혔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꼽은 영화와 TV쇼, 책 등을 소개했는데요. 18개 영화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힌 아메리칸 팩토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제작자로 참여하고 출연까지 한 작품으로 지난해 8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영화 목록 가운데 이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포함되는데요. 한국 영화로는 유일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국 영화를 이 목록에 포함한 바 있는데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올해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로 선정했었습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일에 진행되는 골든글로브, 바로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에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기생충은 감독, 각본, 외국어 영화상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김영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당 전원회의 보고와 관련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한반도 소식과 관련해 가장 큰 소식은 지난 1일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보고 발언 내용이었는데요. 네. 오택성 기자가 쓴 김정은 핵실험 ICBM 중단 공약에 매일 이유 없어 억지력 강화는 미국에 달려라는 제목의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비핵화 조치를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북한이 당한 고통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됐던 그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미북 간 교착 상태가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건 연말 시한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시간벌이를 하는 것이며 미국이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북한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중단했던 그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쳤잖아요.
네.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했음에도 미국은 한국과 합동 군사연습을 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공약에 매일 근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네, 김 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머지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이후, 향후 대북한 입장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김 위원장이 이날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인했다고요.
네. 김 위원장은 북한에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면서도 미국의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메어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갖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력갱생을 주문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미국 언론들 상당한 관심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역시 오택성 기자가 정리한 미국 언론 북한 핵실험 ICBM 재개 가능성 주목이라는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섣불리 중대한 도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먼저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 내용 좀 볼까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에 북한의 선물이 없었다면서 이번 5차 전원회의 보고가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보여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특히 머지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했는데요.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이 신문에 북한은 가장 원하는 두 가지 양보, 즉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얻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넣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효과를 불러와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김두현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이 신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신중하고 계산됐으며 차분하다면서도 북한이 내년에 강경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채 이번 대미 메시지를 통해 미국에 공을 넘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도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를 했어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억지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이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북한의 관망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재선이라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해 북한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또 뉴욕타임스 살펴봤고요. 다른 주요 언론들 뭐라고 전했습니까?
네, AP통신도 북한은 항상 미국의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통신은 대신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단합된 전선을 구축해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번 북한의 발표에 대해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신문은 그 근거로 북한이 실제 행동을 하는 대신 위협에 그쳤다면서 이는 외교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네.
한편 CNN 방송은 북한의 강경 노선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꼽았는데 북한이 강력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을 미북 간 험한 언사가 오갔던 2017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북한의 강경 노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송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해도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차기 행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VOA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 전직 관리들의 반응을 또 들어봤죠?
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북한 대미불만 적극 표출, 모호한 도발 수위, 해석 여지 남겨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발 수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선언 대신에 모호하게 표현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네,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이례적으로 조성된 미북 정상 간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과 실망감이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 또 다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 입장에 변함이 없자 북한은 외부 도움에 의존할 수 없고 대신 경제 제재 장기화를 감수하며 자력갱생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환상과 희망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까지 셈법 변화를 촉구한 북한이 급할 것 없어 보이는 미국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장 제재 완화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가 유지되고 한반도 내 전쟁 위기가 사라진 현 상황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번 보고를 통해 북한의 요구가 제재 완화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늘 언급하는 미국의 적대 정책도 결국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 대결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네. 마크 피츠패트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앞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VOA가 취재한 대부분의 이 전직 당국자들은요. 북한이 도발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선언 대신에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이 점에 주목을 또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은 자제하면서 절묘하게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계속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중론인데요.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제재 완화이며 이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위협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종관은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충격적인 행동 등의 언급은 위협 측면에서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유연성을 보인 것이라면서 북한도 도발 수위와 관련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가령 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2주 후에 ICBM 발사를 지시했다는 등 분명한 언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모호한 발언으로 어떤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는 유예 조치가 깨지면 미북 대화도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당대회 보고 내용은 연말을 앞두고 북한이 내놓은 잇단 담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 전에는 미북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언급하셨는데 이 미국 대선이 미북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네요.
네.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에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강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보고에서도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의 중단을 발표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언급하지 않았다 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전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미국에 대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거라는 어떤 결단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네요.
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 정보 분석관은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는 정책적 결단을 당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미국과의 대화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게 김 위원장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장기 대립 속에서 경제의 토대를 바꾸고 제재 해제가 아닌 제재 체제 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겠다는 의미가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에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미국하고 대치할 가능성도 나왔어요.
네, 칼린 전 분석관은 북한이 군사적 현실로 미국과 대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이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핵 전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특히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당과 군 등 북한 내부에 전달된 실질적인 지침이며 미국의 전략 변화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전략적 정책 방향 전환이 담겨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장기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이 새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두고 또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동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가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단순한 위협적 수사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자, 먼저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요?
네. 실러 박사는 전략 무기는 사실상 핵탄두 탑재를 의미한다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반 무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화성 15형만으로도 이미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만큼 김 위원장 장이 언급한 충격적 실제 행동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선 기존 무기 이상의 성능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들과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고체 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러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실제 개발 역량을 감안할 때 행동에 옮기게 되더라도 화성 15형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기술 등의 외부 도움 또는 핵심 부품 구매에 의존한 과시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제기됐다고요?
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에서의 공중폭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실제 역량의 의문이 제기되어온 재진입체 기술 검증도 동반한다면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기존 방위 전략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이를 실제 과시하게 될 경우 향후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위적 조치를 위한 강경 대응책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역시 미국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방위센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 기술 완성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니지만 곧 필요한 모든 기술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직 입증해야 할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재진입 기술인데요.
네.
음속의 20배 속도로 우주궤도를 비행한 탄두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공기 마찰열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CBM의 탄두가 대기권을 직각이 아닌 비스듬히 뚫고 들어오게 하는 재진입 기술은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이 아직 관련 모의 실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마찰열로 불이 붙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진입 실패를 주장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기권에 들어온 재진입체가 바다에 떨어지거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화성 14형과 15형 시험 발사를 통해 사실상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아,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비핵화 조치를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내용 전해드렸고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점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진단 여기에 북한이 내놓은 새로운 전략 무기는 고체 연료 ICBM 혹은 공중 핵 폭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rankie Valli's and Four Seasons가 부릅니다. Big Girls Don't Cry 들어보시죠.
Silly girl.
Shame on you. Your mama said.
Silly girl.
Shame on you. You cried in bed.
Silly girl.
Shame on you. You told a lie.
Big girls do cry. Big girls. They don't cry.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스틴 현 씨의 두 번째 사연 새로운 도전 들으시겠습니다.
Yeah. Yeah, I'm up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로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 도시 뉴욕 맨해튼.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가 이 지역에서 산 지 3년이 됐는데요. 맨해튼의 번화가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사는 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즐기고 계시나요?
뉴욕어가 사실은 되게 겁나 멋있는 단어예요. 되게 뭔가 되게 당당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 어떤 이런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뉴욕에 살면은 진짜 제가 만난 뉴욕어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뉴욕에 살지만 여유 없이 살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왜냐면은
유학생으로 온 만큼 오스틴이 생각하는 그런 뉴욕어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중에는 거의 뭐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방학 이렇게 되면은 방학 정도 되면은 그때 돼서야 이렇게 뉴욕, 아 어디 가야 되지? 아 브로드웨이 가서 시어나 한번 보고 영화도 한번 보고.
중남부 텍사스에서 단과대학을 다녔던 오스틴 씨. 컬럼비아 대학생의 삶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느 유학생들처럼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 일을 할 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텍사스에서 투잡을 뗐어요. 근데 뉴욕 와서는 못하죠. 공부하기도 바쁘고 누구나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공부해도 A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A가 나올까 말까인데.
탈북 이후 처음 인생의 커다란 도전을 선물한 컬럼비아 대학교와 오스틴 씨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에 미국 왔어요. 네. 근데 6년 전에 텍사스 가기 위해서 미국에 왔죠. 근데 텍사스로 가기 전에 뉴욕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텍사스 가면은 좀 많이 다르니까 뉴욕으로 꼭 한번 오라는 거예요. 며칠 놀다가 텍사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다음 날에 그 권사님이 그 투어를 끊어주셨어요. 동부관광 투어.
오스틴 씨는 부담 없이 관광할 마음이었습니다.
저 케이타운에서 점심 먹고 오후 관광지 왔는데 그게 바로 컬럼비아 대학인 거예요.
관광 자체가 미 동부 명문 대학을 탐방하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컬럼비아 이름은 뭐 당연히 들어봤고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게 뉴욕에 있는 줄 몰랐고 첫 번째. 어딘가 동부 어딘가에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뉴욕 시티에 있는 줄 몰랐어요.
네. 6년 전 관광객으로 처음 컬럼비아 대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오스틴 씨.
그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곳도 있나? 딱 들어와서 이 너무 예쁘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세상에.
쭉 뻗은 맨해튼 116가와 브로드웨이 두 길이 만나는 곳에 1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오스틴 씨는 칼리지 워크라고 불리는 학교 진입로를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 와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깨달았죠. 아, 내 때는 안 되고 내 자식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한번 어플라이는 해볼 수 있겠구나.
이후 오스틴 씨는 예정대로 텍사스에서 2년제 단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단과대학을 마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좌절에 빠져있던 오스틴 씨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두리아나 천견 목사님을 통해서 장학재단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 좀 안 된 거는 좀 안 됐지만 왜 더 좋은 학교들 지원 안 했냐? 아이비리그는 왜 지원 안 했어? 콜롬비아 같은 대학도 있잖아. 지원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좀 충격 먹어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한번 지원해봐라.
일주일을 고민했다는 오스틴 씨.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들에 제가 도전을 하겠고 대신 저는 텍사스 1년 더 있어야 됩니다. 잡을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흑인 동네에서 그 뷰티 서플라이에서 흑인들 대상으로 가발, 뭐 매니큐어 이런 거 팔고 있었어요. 대신 일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했지. 그래서 오케이 대신 서포트 할게. 그분들도 대단하죠.
오스틴 씨는 그 후 1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의 개인 지도도 받았습니다. 유학생이 치러야 하는 영어 시험 토플과 미국의 대학교 입학 시험인 SAT 시험도 다시 치렀습니다. 마침내 컬럼비아 정치학과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첫 번째 탈북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분들이 대학 특혜가 있잖아요.
네네.
탈북자로서 특혜 같은 게 있나요? 해외 학교 지원하실 때도?
뭐 당연히 저희 에세이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세이가 미국 대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네.
근데 다른 학점이나
그렇죠.
다른 점수들이 받침이 안 되는데 스토리 하나만 갖고는 근데 중요한 건 학교가 이 학생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냐, 우리 학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탈북자 청년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이 청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어려웠지만 오스틴 씨는 이를 감당해냈습니다.
점수 어땠어요?
페일은 없었어요. 근데 아 정말 C로 나와봤던 적도 있고 이게 이지 A를 주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노력을 되게 상당히 평가하시고 근데 반대로 정말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전공 과목에서 점수는 대부분 학생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고 근데 평균으로 저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네.
학비는 학교와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40%가 장학금인 것 같아요. 커버가 되고 나머지 60%는 내야 되는 거죠. 저 장학금 주는 기관이 있어요. 저는 여러 군데는 아니고 두 개를 받네요. 그러면 하나는 튜션이고 하나는 리빙이니까. 그렇죠. 저도 꼬박꼬박 제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를 계속해서 학기마다 보내드려야 되고 그러면 조금 내려가면은 한마디 하시죠. 이번에는 좀 힘들었나 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학교 교정을 걷다 커피를 사러 들어가는 오스틴 씨.
커피 자주 드세요? 매일 마셔요?
커피는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안 마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못 마셨죠. 콜롬비아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이런 거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면은 이게 나중에 위염에 걸렸어요.
그럼요.
위가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파이널 마지막 기말고사 때 위염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커피를 끊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커피만 봐도 아팠죠. 막 이런 거예요. 오일 안 먹고.
오스틴 씨는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는 한인 학생 회장으로서 할 일도, 학점을 따기 위해 커피에 의존하며 새벽 3시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를 즐기듯 이제야 뉴욕 구경도 제대로 해보는 오스틴 씨. 오스틴 씨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81년 7월 2일 워싱턴 DC의 기차역에서 총을 든 괴한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타고 있던 기차 위로 뛰어올라가서 권총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찰스 기토는 신이 자신에게 대통령을 암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총탄을 찾지 못했습니다. 총상부의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텐데 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1881년 9월 19일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암살된 대통령이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6부 이민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 미국.
1884년 미국은 또 한 명의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임스 블레인 상원의원을 누르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884년 이때 대통령 선거는 대접전이었는데 상당수의 공화당원들이 자기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민주당의 클리블랜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원들은 클리블랜드 후보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제임스 블레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정부 내 비용패를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하고요. 내각을 보다 실무형으로 구성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요직 인선이 정치적인 배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즉시 대통령에게 항의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28년 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크리블랜드 대통령 당선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민주당과 타협을 추진했습니다.
정부 일자리 8만 개를 민주당에 넘겨주겠습니다. 남은 2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에게 표를 던졌던 공화당 개혁주의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을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1860년대에 남북전쟁 때 참전했던 병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법안도 거부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정부가 철도산업과 목재산업, 목축업에 지원한 공공토지의 기증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서 대통령으로서 독립성을 드러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런 토지의 기증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불법적으로 기증된 토지는 하루빨리 국가로 환수하고 환수된 토지는 정착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세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정부를 개선할 수 있는 두 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주선거의 표를 계산하는 선거인 계산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사망하거나 물러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관리들의 서열을 변경했습니다. 우선 부통령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경우 국무장관이 그 뒤를 잇게 했습니다. 의회는 1947년 이 법을 다시 개정했고 이후 네 차례 수정된 다음 지금은 하원의장이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정부가 철도 운송비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주간상업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철도가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공공의 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념을 확립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노동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해 하원 내에 노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 제안을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보다 앞서 결성된 한 노동단체가 등장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될 미국 노동총연맹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사무엘 곰퍼스가 이끈 미국 노동총연맹은 이전의 노동단체와는 달랐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은 이전의 다른 노동단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수많은 다른 노동조합들과 연계를 맺고 미국 노동총연맹에 일반적인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은 여러 면에서 이전의 다른 노동단체와는 달랐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제도에 반대하지 않았고요. 노동이 자본주의를 통해 수입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제도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노동쟁의를 이용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는 한 해도 2020년 한 해도 새로운 계획으로 알찬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곡으로 호세 메리 찬이 부릅니다. Beautiful Girl 전해드립니다. After a long while I love again. You said hello and I turned to go. But something in your eyes left my heart beating so. I just knew that I'd love again. After a long, long while, I'd love again. It was destiny's game, for when love finally came on, I rushed in line, only to find that you were gone. Wherever you are, fear that I might have lost you forever, like a song in the night. Now that I've loved again, after a long, long while, I've loved again. It was destiny's game. When love finally came on, I rushed in line, only to find that you were gone. Beautiful girl, I'll search on for you till all of your